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우리에게 고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동안 거의 내내 갇혀서 지냈습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히게 되는 과정이 예레미야 3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청하고 그때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했다. 뭐 도와주러 온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요. 이런 상황,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군대는 이제 떠나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그런 일정으로 베냐민 땅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막 딱 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고관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 요나단의 집이라는 곳에 가두게 되는데 이 요나단의 집은 뚜껑 씌운 웅덩이로 표현되는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불러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으로는 다시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만큼 그 요나단의 집이라는 이 곳이 굉장히 그 암울한 뭐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또 감옥들에 옮겨서 갇히게 되는데 이곳이 이제 시위대 뜰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몇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해서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이곳은 물이 없고 진창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이 진창 속에서 예레미야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왕궁 대신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을 해서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를 다시 시드의 뜰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의 뜰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저런 감옥 다 이제 거치고 나서 시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시기가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거의 마지막 해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또 2절부터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드기야 왕이 물론 이제 예레미야를 가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 진창에 던져질지 언제 또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해서 그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욕망 때문인데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말에 호응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반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모두가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은혜 받겠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가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또 참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참된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또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메시지를 전할 능력도 또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또 우리가 참된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참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렇게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없는 이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심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징계, 어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멸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단지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밀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숙부의 아들 하나밀이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하면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기업을 물으는 그 권리를 행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요청을 받고 그 땅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매매 행위를 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 이것은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가 이제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주고, 가까운 친족이 종으로 팔려가는 형제를 속량해 줘라, 뭐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자식이 없지 죽으면은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고 대를 잇게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인데요. 여기서 무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알입니다. 이것을 이제 땅에 적용할 때는 무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속량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룻기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또 그 가문의 기업까지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위를 이제 룻기에서 표현하기를 헤세드, 인애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 이 헤세드인데요. 이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어주고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한 이 보아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지금 예레미야의 사촌이 그에게 바로 이러한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8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법대로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이것을 행하는데요. 은을 달아주고 증인을 세우고 시대에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밭을 사서 문서를 봉인을 합니다. 두루마리 형태 문서에 밭을 산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봉인하고 한쪽은 또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그 증서를 바룩에게 시켜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이 기업 무르는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또 나라는 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땅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 사촌의 땅을 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나 있을까요? 또 그 땅을 뭐 소유하게 된다고 한들, 뭐 정확히 말하면 경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경작권을 갖게 된다고 한들 그 권리를 주장할 수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보 같다고 하지 않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금방이라도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땅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은을 더 많이 소유해야 나중에 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건데, 지금 은을 주고 땅을 사다니 사람들은 아마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율법에 하면은 땅은 함부로 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1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과연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을까요? 어쩌면은 그에게 다른 형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형제들, 모든 사촌들을 다 찾아갔지만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기업무를 책임을 이행해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요? 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요? 저 사람에게 가면은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이라면은 내 어려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나멜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정말 큰 은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거짓 메시지 호응하며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하나멜의 고엘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그 땅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멸망에 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을 선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엘이 되어 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원래 땅은 팔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또 팔았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연 그러한 이 율법의 가르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기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멜이 희한하게 예레미야에게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고엘 제도가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해가는 그 땅에,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 그 땅에 여전히 뭔가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뭔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형편들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어쩌면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우리도 암울한 그런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여전히 고엘 제도가 남아있고 또 예레미야에게 고엘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비록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설사 우리조차도 바른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또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그냥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이런 행위가 설사 없을지라도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고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엘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바른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엘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을 붙잡고 또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